창세기 35장은 우리 특새 때 한번 강사님을 통해서 다루었던 본문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매우 익숙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인생사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산상에 같이 머물면서 이 사건이 한 인생에 또는 나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어야 할까 하는 성경의 문맥적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부득이 원치 않는 길을 떠나게 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일로 형의 분노를 사고 또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서 어머니 등에 밀려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경상에 등장하는 최초의 노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자가 되죠. 사실 이 노숙자의 기원이 야곱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고 루스라는 땅이었어요. 한밤중 그곳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노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를 환대해 줄집 하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에서 노숙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임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돼요. 유명한 야곱의 꿈이죠. 그것은 야곱이 의도했던 꿈이 아니고 앞으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에 대한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너무 놀래서 잠에서 깨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8장을 한번 띄워주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뭐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던 걸로 봐서 베델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 게 확실하죠? 원래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다음 절. 야곱이 서원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예, 유명한 야곱의 맹세 소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실 이 대목에서 조건부 기도를 맹세를 한 겁니다. 어쨌든 야곱의 신앙 수준은 이제 겨우 강아지 눈뜬 수준 정도도 안 되는, 이제 뭐 감각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그는 20년간을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고 속이고 하는 곤모 술수가 난무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든 움켜쥐고 빼앗고 쟁취하고 하는 인생의 답습을 계속 이어가요. 원하던 여인을 얻기 위해서 원치 않던 여인을 또 같이 살아야 했고, 또 여인들끼리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종들까지 동원이 되어 아이를 생산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일로 그만 아내가 4식이나 형성되는 매우 복잡한 가정 구조가 되고 말죠. 여러분, 남자 하나의 여인 4신이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본질은 다 같겠죠? 이 가정이 단순했겠어요? 복잡했겠어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었을 것은 뻔한 일이고,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성경 역사에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가는데 등장을 하죠. 게다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유명한 요셉과 베냐민이 됩니다. 유독 이 아들들만 야곱이 총애를 했고 아꼈죠. 그래서 늘 형들에게는 불만이었고 가정의 갈등 구조가 폭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광경을 좀 유심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3장을 띄워주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어떻게 해요? 평안히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분기를 내려놓게 하고 복수심을 사겨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뭘 쳤다고 되어 있죠? 장막을 쳤어요. 다음 절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계속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여기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실 고백 같지만 제의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복수로도, 복수의 신 중에 하나로 표현하는 가나안 문화의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히 풀면 이런 뜻이 돼요. 내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신들이요. 이것은 사실상 그 지역의 제의적 용어를 야곱이 차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슬쩍 끼워 넣어서 부르는 제의적 표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실까요? 33장.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당시 히브리 화폐인데, 여러분, 세겜의 밭을 돈을 지불해서 샀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냐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겠다는 목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그냥 주저앉아서 거주하겠다는 목적이 돼요. 그리고는 이곳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외동딸 디나가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야곱이 듣고도 침묵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두려움이었겠죠. 남이 땅에서 살다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 혹 여기에 어떤 액션을 취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동안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쌓고 모으고 벌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안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더 근본적인 속내는 이 디나는 사실상 원치 않은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이에요. 이런 자식 간의 갈등이 성경 곳곳에서 아주 비수처럼 소개됩니다. 나중에 이 친오빠 둘이가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는 분기탱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끔찍한 살육극을 벌여요. 어마어마한 살육극을 벌입니다. 전부 할례를 받게 속여가지고 복수를 하죠. 그제서야 야곱이 속내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복수극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여러분 34장 3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여기 주어가, 나라는 주어가 무려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셀 수 없이 등장해, 이 짧은 문장 안에. 아직도 야곱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딸의 고통과 슬픔에도 관심이 없고, 딸이 그런 지경을 겪고 낭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오라비들이 복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를 내면서 나와 내 집이, 나의 재산이, 이것이 야곱의 삶의 방향이었고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슬픈 표현이 마지막 절에 소개되죠. 3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청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게 왜 참 슬픈 표현인가 하면, 여기 표현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당신의 딸을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오라비들이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아버지의 딸을 이래야 맞는데 우리 누이를, 이 표현 하나가 참 이 가정사의 압축된 분위기를 너무도 잘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적어도 이 디나는 야곱에게 관한하는 딸이 아니었어요. 그냥 귀찮은 식구 정도 하나, 취급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배에서 난 두 오라비만은 이 일을,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복수를 당연히 한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베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 베델 사건을 봐야 이 베델 사건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의 회개나 부흥 사건이 아니라 끔찍한 인간의 진면목을 드러내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어디에도 야곱이 회개했다든지 그런 동기도 없고 표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밀어붙입니다. 1절을 잘 보세요.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서, 예,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이 있기 전까지 야곱이 한 것은 부흥의 어떤 동기도 소개되질 않고 자기 재산의 염려에 울부짖는 호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올라가서 거기 어떡하며 거주하며, 이 표현을 많이 놓치고들 지나갑니다. 거주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거기서 살라 그 말이에요. 거기가 산중턱이든 어떤 들판이든 이 거기서 거주하며라는 말은 거기서 삶을 시작해라 그 뜻이었겠죠? 거주하며 네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단순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이 명령 앞에 이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드러내는 행동들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가족들 안에 뭘 섬기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일찍이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었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어디로? 이곳으로, 베델로 그 뜻이에요. 근데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했지만 야곱이 장막을 쳤던 곳은 베델이었습니까? 세겜이었습니까? 세겜이었어요. 잠시 머무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샀어요.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저 보십시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어떡하고? 묻고. 자, 앞을 보세요. 이 묻고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감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 보면 타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아간이 장막 밑에 하나님의 것을 감출 때와 같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땅에 묻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떠미는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지만 아직도 그 삶의 마지막까지 놓고 싶지 않거나 놓지 못하게 쓸 어떤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묶어라는 말은 감추고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게 히브리어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영어 성경 번역을 찾아보니까 전부 감추고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회개로 봐요? 이거는 인간의 악한 끈질김을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그 탐욕과 죄에 대한. 이것이 야곱인 동시에 우리의 들키고 싶지 않은 또 하나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참 인간의 끈질긴 악의 모습을 하나님이 들춰내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인간에게는 사실 회개할 능력도 없어. 왜? 회개하는 척 하지만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먹고 있거든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공동체적이든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참된 부흥을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그런데 야곱이 그런 지난한 고단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아직 야곱이에요. 아직 속이는 자고 아직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만들고 싶은 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눈물겨운 것은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계속해서 건드리세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이런 야곱을 계속 베델로 밀어 올리세요. 그러니까 회개의 주도권도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부흥의 주도권도 와 많이 모인 게 무슨 부흥이에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속기 쉬워요. 엘리야가 깊은 침륜에 빠졌을 때 그를 진짜 뼈를 쑤시는 자각을 일으켰던 것은 어떤 기적이나 역사가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시대적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가 참 결핍이 가득하고 혼란스럽고 뭐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찾아야 될까요? 답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금년에 유독 우리 교육자님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또 많이 나가시고 또 유학을 많이 떠났어요.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들도 많죠. 또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한 분 부임하시면 이제 부임이 완료가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오실 수 없는 게 교회마다 또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또 떠나는 교회도 마무리를 잘 하고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정들었던 목회 동지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부임을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전에 사실은 그 이력서를 받고 나서 면담 날짜를 잡기 전에 제가 그 사이트에 요즘은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설교를 다 스크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사실은 거의 다 듣습니다. 최소한 두 편 정도를 이제 앉아가지고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선교 얘기를 하다가 좀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그 선교하는 분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지금 어떤 고민이 있나,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때에 선교를 하고 계실까? 자기는 현장의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가 있는 자기 형에게 그저 핑계 삼아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형 힘들지? 뭐가 필요해? 혼란스럽지? 답도 없고 뭐 이런 대화를 당연히 나누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설교문을 좀 저도 이제 참 은혜를 받아서 적어와 봤어요. 그 선교사로 가 있는 형이 전한 동생의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혼란스럽고 변화무쌍하고 답이 없지만 그 혼란한 가운데도 혼란을 붙들고 계시고 변화무쌍한 가운데도 그 변화무쌍함을 주관하고 계시고 답이 없는 가운데도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오히려 위로를 하더래요. 자기가 그 형의 얘기를 듣고 참 격려가 오히려 됐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답이 없고 변화무쌍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우리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무슨 역사를 하거나 동기를 가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올라가면서 우상 딴지들을 땅에다가 그냥 묻은 게 아니고 감춘 거예요. 히든 감춘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세겜 성의 사람들이 이놈들 도망간다 하고 칼 빼어들고 추격하면 바로처럼 쫓아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 떠나는 이들에게 안위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일절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회개와 상관없이 우리를 일관되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국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할 필요 없다는 말로 알아들으면 아직 잠이 덜 깬 거예요. 예?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베델에 도착했겠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리브가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제서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표현을 쓰셨죠? 이제서야 돌아왔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돌아옴이 야곱이 의지를 가지고 주도해서 돌아온 겁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돌아옴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 돼 있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복을 주셨으면 이때부터 제가 하루 종일 찾아봤어요. 무슨 복을 주셨나 하고 쭉 뒤에 50장까지 다 봤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을 받은 데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때부터 야곱에게 상실과 결핍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씩 죽어요. 사랑했던 이들이 하나씩 야곱의 곁을 떠나갑니다. 제일 사랑했던 여인도 죽죠. 곧 죽어요. 이제 35장 말미에서 죽어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유복자가 되죠. 베냐민은 이것도 유복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라헬도 떠나고 곧이어 27절 보세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또 이제 아버지도 죽어요. 아내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기 아내의 유모도 죽고 계속 결핍과 상실의 이야기가 복을 주셨다는데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정두었던 인물들이 의지했던 인물들이 다 곁을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뭐냐면 10절을 다시 보세요. 9절부터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나라의 이름으로 국호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뒤에 어디에도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른 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의 정체는 뭘까요? 예, 복의 정체는 이스라엘로 깎고 빚어지고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터치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총 주제어가 뭐죠?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복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야곱의 곁에 의지했고 인간적으로 정을 주었던 사랑했던 이들이 자꾸 떠나가요. 절정이 누굽니까? 요셉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잃죠? 볼모로 유다가 잡히고 이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내가 죽으면서 안겨준 선물인 베냐민까지 겉으로는 야곱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이스라엘답게 바뀌냐 하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낼 때 야곱이 유명한 고백 하나를 남겨요.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제 야곱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이 땅의 모든 애착했던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이건 허무주의와는 달라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는 순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들들을 해우한 이후에 만난 이후에 그는 애굽으로 식객의 신분이지만 총리의 아버지로 대제국 애굽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대제국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뭘 하는 존재로 바뀌죠? 축복기도를 해요. 축복기도.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은 죽이려 했던 형들을 먹여 살리고 가해자를 먹여 살려요. 그러면서 계속 야곱의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의 스토리는 결핍의 이야기만 등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 환경은 온 땅에 기근이 어떻게 들었어요? 무시무시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 기근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 가나안까지 기근이 왔어요. 죽을 만큼 기근이 왔어요. 근데 만약에 기근이 알딸딸하게 그저 먹고 살만하게 기근이 왔다면 그런 복된 만남과 아름다운 결실은 결말은 불가능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하시는 역설적인 방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하나님께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에게만 해답이 있고 그분만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뒤밀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거꾸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청년들이 현장에 또 현실 앞에 내몰리면 아직 어린데 또 일부는 아직 판단력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주제들이 인생에 많을 텐데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얼마나 우왕좌왕할까 그런 짠한 마음이 늘 청년들 뒷모습을 보면 있어요. 그럴 때 잘 몰라도 아직 분별력이 이거 놓지를 않았더라도 확실한 거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나를 향해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 믿고 거꾸로 더 신앙에 충실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고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일에 전념하실 때 거기 진짜 길이 있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균형을 유지해서 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잠이 들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일은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이제 3주에 걸친 대장정의 마지막 설교를 할 겁니다. 14장을 숙제 꼭 내일 새벽 눈뜨기 전까지 읽어놓으세요. 14장 전체를. 자, 우리 한번 아까 우리 김태훈 장로님이 특송했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게도 주옵소서. 생명 주옵소서.
우리 사절합니다. 참되신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4절만 다시 한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그분은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무너짐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팬데믹이라도 이 땅이 혼란스럽고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항상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세상 속으로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야곱의 행동처럼 근본적인 회개를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여전히 감추어 놓고 있는 것들, 숨겨놓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진실이 드러내고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그럴 수 있는 용기도 의지도 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성령님 내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내 심령을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소망임을 확신하고 일어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